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열두 조상을 낳으니. 8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묻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묻고 있냐면 스데반에게 묻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대제사장 앞에 끌려온 것입니다. 붙들려왔습니다. 왜 붙들려왔느냐? 사람들이 고발을 한 것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 그가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스데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무슨 죄목으로, 무슨 어떤 실수를 했길래 끌려왔는가, 이제 사람들한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실은 그 앞에 나오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말이 뭐냐면, 그 앞절에 6장 14절에 보면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빌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친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13절 앞서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성전과 율법을 거역하고 있다. 이게 바로 스데반에 대한 죄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정확히 말해서 스데반에게 말하고 있는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시비는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저가 이곳을 헌다고 했다.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한 말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성전을 헐어버린 됩니다. 예수님께 했던 그 말에 성전에 관한 것.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러 왔노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저가 율법을 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사실 스데반을 고소하고 스데반을 비난하며 스데반에게 죄목이라고 짓고 있는 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얘기는 엄밀히 말해서 예수님께 해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그게 주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대해서 그것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아무 근거가 없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거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는 거지 진짜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완성한, 율법의 정신을 온전히 지키게 하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걸로는 책 잡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 대해서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 잡은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이거는 신성모독. 그래서 죽이자, 이렇게 됐던 거예요. 성전을 폐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또 변하게 하려고 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진실에 대해서 그들은 사형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지 않았으면 자기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가 보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 앞에 붙들려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으로 비방을 받고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동일한 비방을 그 자신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설명합니다. 자기의 변명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진실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것이 사실이냐? 라고 묻는 그 허다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아브라함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닐까요? 아브라함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얘기가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였어요. 이 아브라함 얘기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같이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3절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땅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 고향과 친척 지금까지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시작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 전 75세 때 하란을 떠났는데 그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뭐 많은 얘기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저 그 중에 아들로 태어난 아브라함일 뿐이었어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그렇게 많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75세 때 그가 하란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이 중요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을 때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거기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는 조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갔습니다. 다시 하란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일부만 갔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믿고 그의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일부만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남겨둔 게 없었습니다. 다 투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얻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간 그곳에서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6절 말씀 같이 6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 사람이 있었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있었어요. 그 땅은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어떤 한가로운 땅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가나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그 땅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뿐만 아닙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왜 정착을 못했을까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빨리 안정을 찾지 못했을까요? 계속 그는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으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쉽게 정착을 못했고 계속 남방으로 이사하고 해야 됐으며 뿐만 아니라 기근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가나안에 있지 못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란과 그 다음에 가나안과 그 다음에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부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고 이제 갈대아 우르가 나중에 갈대아인 그러니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부터 온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근데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 정착을 못하고 더 남방으로 내려와서 결국은 애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 기근이 심하니까.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행적을 볼 때 그다음 초에 땅을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또 그 땅을 얻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옮겨온 것은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었을까.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안정을 찾는 할 때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애굽에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애초에 이 모든 시작을 하나님만 믿고 나왔는 건데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은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스데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구체화되지 않고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있는 만큼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따랐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헛되었을까요? 그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그 믿음이 아주 중요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로 넘어갑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11장이요. 스데반이 얘기하고자 했던 바로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던 그 놀라운 그 신앙의 고백이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정말 원했던 것은 가나안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러한 성을 바랬던 것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그 자체로 그의 믿음이 국한되지 않았고 그렇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비유지 않습니까? 예, 활주로가 있고 비행기가 가는데 어느 순간 비행기가 활주로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활주로에 비행기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활주로를 달리면서 비행기가 뜨는 것입니다. 여기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 애초에 시작했던 그 가나안으로 계속 그가 고집을 펴서 왜 가나안을 안 줍니까? 왜 가나안을 안 줍니까? 가나안을 안 주신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고 했으면 그의 믿음은 연약했겠지만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가나안을 바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으시고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어요. 결국 자기를 불러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을 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버린 것입니까? 가나안을 포기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얽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은 마침내 성취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되었어요. 그가 결국 가나안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쓰러졌을 뿐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거부가 되어서 많은 종자들을 이끌고 하나의 기업을 완성했으니까. 그럼 된 거 아닙니까?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많은 종자를 거느리고 가나안에서 그때의 왕이었던 아비멜렉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업을 누렸습니다. 그럼 완성된 거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가나안을 주신다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바닷가의 모래알과 그리고 공중의 별들처럼 많은 무수히 많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믿음으로 받아들인 유업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마침내 그의 사후 400년 후에 완성이 되었어요. 바로 이 애굽에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돼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나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유업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현재 보이진 않지만 그러나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성취되진 않지만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민족이 살 수 있는 기업을 주시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결과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정말 중요한 이유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아브라함과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힌 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건데 핵심은 다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의 의미가 아브라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다렸던 그 기업, 아브라함이 찾고자 했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경영하시고 다스릴 터가 있는 그 성,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적으로 이루는 어떤 하나의 독립국가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구원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그러한 기반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이 반열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바로 예수님의 의미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이 철석같이 믿는 그 아브라함, 그들이 자신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오신 예수님은 약속의 성취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이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그런 성을 바랬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경영하시고 지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일입니까?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지역적으로 가나안이냐 애굽이냐 혹은 광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바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오래전부터 이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의미는 정말 우리 민족에게 너무너무 귀한 거구나. 우리 민족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던 이 믿음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에 굴하지 않고 마침내 활주를 벗어나서 정말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계기가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너무너무나 기쁘고 열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게 싫었던 것이고 그러면 그랬어요. 그가 이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유업과 예수님의 그 풍성하신 의미를 말하면 말할수록 그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들은 듣기가 싫었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랬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을 바란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바랬지만 히브리서 기자도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걸 바랬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그걸 기대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들이 기대한 건 뭘까요? 그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자기가 경영하는 거예요. 자기 대대손손이 자기들만 경영할 수 있는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 사위가 또 대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그 사위의 아들이 또 대제사장이 되고 우리만 계속해서 해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바라봤던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시는 나라라는 것은 너무너무 싫은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스데반의 이 유업에 대한 예수님에 관한 놀라운 설명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우리의 유업이 뭘까요? 우리의 유업. 지금 아브라함은 애초에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였지만 그러나 더 이상 가나안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이 민족과 그리고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초월된 그런 모든 구원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리석게도 이 활주로에 매여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겠습니까? 활주로 끝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벽이 나오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네? 걸릴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들이 붙들고자 했던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의 역사,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그 세상의 유혹, 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성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이 네? 율법, 모세오경, 그것만 붙들고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할 때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걸릴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대적이 된 거죠. 그 놀라운 구원을 말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자가 예수님에 이어서 스데반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가 스데반처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그게 되지 않아서 혹은 그거에 연연해서 그게 지금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그리고 그냥 있는 것만이라도 내가 붙들어야겠다라고 하고 그 속에서 그냥 예, 정착해버린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진정한 유업은 뭘 시작했던지 어떤 사람은 그게 가정의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학업의 목적이고 직장의 목적이고 사회적인 목적이든 모든 것이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유업으로 갈 때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자체로만 끝나버리면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됐다 하더라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대학 때 목표가 대통령이었어요. 대학 다니면서 이분이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정치외교학과를 전공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정치를 해야지 대통령이 돼야지 그게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변화됐어요. 구원받았으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서 대통령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었으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권력을 위해 노력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해서 그분이 정예과를 나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신학을 공부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돼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 어떤 대통령보다도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됐던 것이에요. 이제 사람마다 다 자기 어떤 시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그 유업을 세워할 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바랐던 그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엔 성적 향상이고, 그것이 때로는 뭐 물질적인 풍요고, 그것이 때로는 몸의 건강이고, 그것이 때로는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라 할지라도 그걸로 국한되지 않고, 야 이거구나, 이게 기업이구나, 이게 유업이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업입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놀랍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유업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유업으로 삼을 때 주님이 우리의 유업이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그럴 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아,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중단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은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저 자기 먹고 살기에 끝나지 않았던 것처럼 처음엔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자기 대대손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고서 유업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유업으로 생각할 때 이것은 더 영원한 나라를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업을 소유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오늘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또 추석 명절을 잘 보내고 왔는데 우리의 유일한 유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서 마침내 그 유업에 도달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아브라함이 그가 단지 땅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갖게 되며 신앙으로 성숙하여져서 먼 후대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또한 스데반을 통해 증거되며 또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영광임이 나타났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이오니 이 유업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이 유업을 사모하며 이제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며 또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날아오르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깊이 품어서 이미 풍성한 은혜로 채우셨음을 믿고 힘을 내어 또 더 풍성케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함께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해 주셔서 그런 온전한 기도로 더욱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